받은 바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가장 큰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축복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 로마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조그만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는 영어로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Three I am입니다. I am a debtor. I am ready. 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구원이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꺼번에 다 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막 틀리게 나와갖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번 영적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영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영적 구원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 구원.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믿었을 때 그거를 영적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건 과거에 일어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구원은 영적 구원은 반드시 현재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생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현재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의 삶의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재 구원을 경험하냐 하면 우리들이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술을 그냥 제한 없이 술도 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노름도 하고 복화도 하고 또 고스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신자들이 갖는 그런 일 때문에 갖는 그런 병, 갖는 육체의 연약함 그런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방이 됩니다. 그를 생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늘 죄를 생각하고 또 시시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육체의 구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일어났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육체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래의 구원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하나 더 있구나. 보면은 이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는 과거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구원일 수 있고, 아니면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현재의 구원일 수도 있고, 또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미래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거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전부 포함시키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구원,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 세 번째는 몸의 구원, 네 번째는 이 모든 구원을 포괄하는 구원. 그랬더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구원이란 말을 보면은 이것이 과거의 영적 구원인가, 현재 생활의 구원인가, 미래의 육체의 구원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손 치더라도 우리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이게 한계예요. 또 잠을 자야 됩니다. 또 화장실 가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또 잊어버립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변화되면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 전체는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됐느냐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의라는 말은 원래 인간에게 쓸 수 없습니다. 의라는 말은 죄를 생각도 안 해봤고 죄를 느껴보지도 않았고 죄를 보지도 않았고 죄를 듣지도 않았고 죄를 말하지도 않았고 죄를 행동하지도 않은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가 없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됐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갖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거를 도덕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를 인간관계에서 갖는 하나님의 속성을 도덕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적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 보이나요? 어제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그러는데 보입니까? 저 뒤에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야, 그러면 지금 자리를 조금 앞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 글자를 키우긴 어렵죠. 지금 키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 노트북을 열어놓고 하면 글자를 키우겠는데 이상하다. 내가 오기 전에 글자를 키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말로만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갖는 속성이 두 가지예요. 도덕적인 속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거룩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다시 물어봐야지. 대답을 아무도 안 하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거룩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둘 다 중요한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떤 게 더 중요한,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이제 거룩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는 거룩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다 라고 얘기하시고 스스로 답하시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사랑이다 라고 대답해 보세요. 자, 거룩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네, 다 대답하셨죠? 이제 제가 대답을 합니다. 거룩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기독교에서 오해하면은 이 신앙이 이제 흔들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를 말하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성철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냐?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그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또 친구간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사랑, 그것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또 부모 대 자녀, 자녀 대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스트로크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딱 하나인데 그거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격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야, 죄인이어야, 부족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가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격이 없는 걸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은 그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볼 때 내가 자격이 없는 게 나타난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거룩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거룩에서 나온 파생 속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고 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부족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거룩할 수 없어 절대로. 그래 자격이 없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표현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두 군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 이제 이 감리교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은 우리 감리교회에 하나님 맡기신 거대한 위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에게 이 거룩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을 강조한 교단이 이 감리교고, 그리고 그 감리교에서 파생된 교단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감리교에서 파생된 교단이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웨슬리안교회, 이런 모든 교단들이 이 존 웨슬리 가르침에서 파생된 교단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뭐를 가르쳤냐면 이 거룩, 성화, 이걸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거는 성경을 옳게 깊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 중요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내려다보면 어떤 마음으로 내려다보시냐면 글씨를 안 볼 거예요. 저 뒤에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로 내려다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내려다보실 때 공의, 원리 원칙대로도 보시는 거예요. 공의는 justice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공의로 보시면 우리는 뭐가 드러나나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인간이 얼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볼 거예요. 공의로 보면은 뭐가 드러나냐면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진노입니다. 진노. 성경에 보면 진노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진노하세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가 행위로 드러나면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해요.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이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으로 보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인간을 보시니까 인간 속에 죄가 드러나요. 죄가 탁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진노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act out 되면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영이 우리 안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 안에 있던 영이 그들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는 거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는 거룩에서 파생된 속성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밑에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애인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게 아가페 사랑인데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데 홈레스가 길에서 누워갖고 그냥 막 지저분하게 더럽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초소벌벌 떨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다가 여러분이 입었던 파카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면 그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가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뭐를 베푸시냐면 사랑 때문에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은 뭐냐면 긍휼이란 말은 뺏어갈 거를 안 뺏어가는 게 긍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야 돼요. 그런데 안 뺏어가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으로 긍휼을 베푸세요. 그 결과 죄인을 보시는 거예요. 공의로 볼 때는 이쪽 왼쪽에 저 지편에서 왼쪽에 공의로 볼 때는 죄를 보신 거, 죄. 그런데 긍휼을 보실 때는 죄를 짓는 인간을 보시는 거야. 죄의 일을 보시는 거예요.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죄의 일을 보는 거야.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보시는 거야. 그래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긍휼을 보시는 거야.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게 은혜예요. 자,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다르냐? 긍휼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거. 은혜는 뭐냐? 덧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셔야 돼요. 앗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에게 덧붙여줘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런 게 전부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셔갖고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용서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 이건 이제 구원받은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두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에 거룩한 속성으로 보시고 또 하나는 아가페의 속성으로 보시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곳이 어디냐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곳이 이제 그 이뤄갖고 이게 나의 의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디에서 이루셨냐면 그래도 이제 순서가 좀 틀려서 다시 이제 보이는 거야. 다 미리 보이고 다 할 거야. 이게 십자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나의 의가 먼저 나와갖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면 죽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뭐냐 말이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으로 그 예수님 바라보실 때 공의로 보시고 그에게 전가된 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을 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거룩과 사랑이 만난 곳이에요. 거룩과 사랑이 만난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속성도 표현됐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의 속성, 아가페 사랑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이 거룩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도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열쇠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바뀌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 후도 우린 또 시시때때로 죄도 짓고 또 실수도 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고 나의 의예요.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칭의 혹은 의롭다 하심 혹은 의인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받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데 저 법정을 이제 법정에서 내가 이제 그 재판관 앞에 섰어요. 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덩어리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나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법적으로 의롭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의가 됐는데 이 나의 의를 또 보면은 이쪽 왼쪽으로 보면은 전가라는 말이 나와요. 전가. 이 전가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전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게 전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종합해서 전가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전가라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의 죄가 됐어요.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이게 아담이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인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아담의 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게 전가된 거예요. 죄의 용서의 전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전가.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전가.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과의 결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과 돼갖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전과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세요. 뭐를 부여해 주시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용서는 과거적인 거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 이게 과거적인 거야. 성령의 임재는 미래적인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 전가와 부여는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예요. 전가는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imputation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부여는 영어로 impart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눠줬다 말이죠. 부여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나누어줬다. imputation은 내 죄를 예수님에게 돌려가지고 나는 의인이 됐다. 그래서 이걸 전가, imputation. 그 다음에 그렇게 전가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건 impartation, 성령이 주어졌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야.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거야.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이제부터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으면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아까 구원에 대해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뒤로 좀 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 현재의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변한 걸 영적으로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나요? 과거에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현재의 삶의 변화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아나요? 미래적 구원은 어떻게 아나요? 현재의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현재의 변화된 삶 때문에 내가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난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뭐 어떻게 변했는지 어때고. 근데 현재의 생활은 개떡같아. 이거는 의심이 가는 거야.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 가는 거야. 현재의 생활은 개떡같은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전 걸 거야.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 현재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화고, 그리고 성화를 강조한 게 누구냐? 존 웨슬리고, 그리고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감리교,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모든 교회는 그런 성화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현재에 거룩하지 않다면 과거에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고, 현재에 거룩하지 않다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거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재 그거를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입맞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5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와 은혜가 입맞췄다 그랬어요. 진리는 원리 원칙대로 이거 공의예요. 그 다음에 은혜는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거야.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입맞춰갖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의를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의를 깊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덕적인 속성은 두 가지다. 하나님이 거룩과 사랑. 하나님이 거룩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고 죄의 일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돼서 내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걸 잊어먹지 말고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트에다가 탁 필기해갖고 그래갖고 이걸 보시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준은 이거 다 이해하고 남았잖아요. 이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이해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은 모두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췄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고 우리의 의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로마서 사경에 참석하신 이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편으로 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존귀한 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